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 측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피해 사례뿐 아니라 서울시의 조직적인 문제까지 폭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 시장 정무라인 직원들이 일하던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부동산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 노동자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4개 건설사 소속인 이들은 이라크 현지에서 감염된 걸로 보입니다.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을 만들기로 계획한 지 15년 만에 반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반환 절차의 핵심인 환경오염조사가 지난 5월에 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 카메라에 현장조사 모습도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최근 누군가 부산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가서 경찰, 시민단체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소녀상을 모욕하라고 벌인 일인데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다 보니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해가가 무너져 내린 현장입니다. 남부지방에선 이렇게 비 때문에 곳곳이 무너지거나 물에 잠겼는데요. 평소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실태가 드러난 거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건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회에선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토론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데 개입하고도 토론회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 제가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사건이 다시 수원고법으로 향하면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선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추가되기 어려워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오늘 판결에는 모두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무죄와 유죄를 놓고 나온 의견은 7대 5, 2명 차이로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무엇이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른 건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발언에 대해 7명의 대법관은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도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흥적, 돌발적 발언이었고 상대방이 제기한 의혹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5명의 대법관은 의도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단순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왜곡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원의 논고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토론 주제가 미리 주어졌고 답변도 미리 준비돼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다수결로 이 지사는 혐의를 일단 벗었습니다.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를 맡은 적 있는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해 이번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민주당도 큰 시름 하나를 덜었습니다. 부산과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까지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지역이 되는 걸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로 차기 대선주자로서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선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축하의 뜻을 건네고 천만다행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반기는 건 4월 보궐선거 지역에서 경기도는 빠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1, 2대 도시의 보선 요인을 한꺼번에 제공했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 개인으로선 오늘 판결을 계기로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넓혀나갈 걸로 보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낙연 의원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지지율 차이도 한 자릿수까지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사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온 국민이 주목할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 같은 정책에 속도를 낼 걸로 전망됩니다. 당장 야당은 이런 이 지사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무죄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며 비판과 견제에 나섰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의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가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 3일만으로 피해 사례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비서실이 있던 서울시청 6층에 대해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가 밝힌 입장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등에 대응할 정책과 매뉴얼이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4월 발생한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선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한 별정직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떠난 상황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이 이들을 조사하는 게 가능한지 물음도 던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결론은 서울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서울시청 6층에 대한 증거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청 6층은 박 시장의 참모들이 모여 일한 공간입니다. 전현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에서 증거 확보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례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혈압을 재는 업무도 의료진이 아닌 여성비서의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시장이 마라톤을 할 때도 여성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는 이유로 새벽 출근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도 피해자의 담당 업무였는데 여성비서가 깨워야 시장의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공무상 누설 혐의로 접수된 4건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이런 일상적인 성폭력을 조장, 그리고 방조하고 또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6개월마다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서로 근무를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 인사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8번이나 부서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됐고 2019년 7월에야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승진을 하면 부서를 이동하는 원칙을 세웠지만 비서실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2월엔 다시 비서로 일하라는 요청에 성적 스캔들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거절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인사과의 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비서실로부터 인사과의 성비위 등의 이유로 직원의 부서 변경 요청이 들어온 적 없다며 비서 인사는 사실상 비서실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근무기간에 성폭력 피해를 공식 창구로 신고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가 어렵고 특히 비서실 근무자에겐 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한 기간에 비서실을 거쳐간 비서실장만 4명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비서실의 전현직 간부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20명 중 14명은 별정직 공무원, 즉 외부에서 채용한 인원입니다. 대부분 5급 이상 간부직으로 시장과 함께 주요 정책을 만드는 측근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비서실 내의 성추행 묵살 논란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부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의 고소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성 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 등 피해자를 압박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현직 비서실 직원 80여 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민관합동조사단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 여성단체에 조사 참여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오늘 단체가 밝힌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다른 직원들에게서도 피해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보들이 모두 박 시장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추가 제보는 서울시 직원들의 의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어떤 제보들이 들어온 건가요?
네,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면서 제보 내용 네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했다는 건데요. 회식 때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 취한 척 입맞춤을 하고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서 추행을 하고 바닥을 짚는 척하며 다리를 만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 시장뿐 아니라 다른 서울시 직원들로도 의혹이 확대되는 거네요. 이런 게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는 어느 공공기관보다 성폭력 관련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아서 성폭력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시 비서실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2018년과 19년에 단 한 명도 그리고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 직원에게 왜곡된 역할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계속됐고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 삼기도 어려운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예, 서울시가 꾸린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잖아요. 피해자 측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진상규명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와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말로 강제 수사에 나서라는 겁니다. 성추행 고소사건의 경우는 공소권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가 가능한지 이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네, 묵인이나 은폐 의혹이 수사가 되면 그러면 피해자와 함께 비서실에 있던 직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장의 이 비서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당과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영입된 이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예.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은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청을 이미 떠난 상태인데요. 피해자 측은 서울시 조사단이 이미 서울시를 떠난 별정직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역시 경찰 수사를 통해 강제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셈입니다.
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죠. 검찰이 확인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바로 전달한 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모두 4건이 접수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이 사실을 알았던 경찰 또 보고받은 청와대 등에서 이 박 시장에게 피수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들을 확인할 테고 특히 박 시장 휴대전화를 통해 8일과 9일 사이 연락한 사람들로 관련자들을 좁혀 나갈 걸로 보입니다. 만약 공무원인 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어 있다거나 왜 4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했느냐는 말을 유명 방송인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YTN 라디오 진행자 이동형 씨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비판했습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는 게 문제란 주장입니다.
무슨 이게 미투 사건이에요.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내가 그때 말 못했는데 내 신상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사망을 강조하며 2차 가해를 우려한 피해자 변호인 주장도 비판합니다.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말이야. 뭐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TBS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지희 씨도 팟캐스트에 출연해 피해자의 고소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4년 동안 그러면은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박 씨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도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 가정을 파탄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박 씨의 주장이 알려지자 40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발한 김학순 할머니를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신경한 2차 가해성 발언은 피해자를 지지한다는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성추행 의혹을 스캔들로 부른 겁니다.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통합당을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배려가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 내용입니다. 연설에선 부동산 대책을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분가량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각종 세금 인상과 공급 확대 방안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입법에 대해선 특히 속도를 더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설 뒤엔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앞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겠다며 검은 마스크와 리본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포함한 10가지 공개 질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회 개원은 21대 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48일 만입니다. 176석 거대 여당은 늦은 만큼 더 속도를 내겠다면서 7월 안에 부동산법, 공수처법 같은 주요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질질 끌던 원구성 협상이 별열로 끝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기까지는 결국 48일이 걸렸습니다. 18대 국회 때 43일 기록을 깬 지각 개원입니다. 이렇게 개원이 늦어진 만큼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진도를 많이 빼겠다는 전략입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여기에 공수처 출범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원식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인 정보위원장에 삼선 전해철 의원도 선출했습니다. 국회 부의장과 상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출을 미뤄왔는데 통합당이 야당목 부의장을 내놓지 않자 법 유권 해석을 다시 받아 단독으로 선출한 겁니다. 이로써 상임위원장 18자리엔 모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통합당은 이런 여당의 국회 운영에 반발하면서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열릴 대정부 질문에서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지난 10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6주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도심의 자투리 땅을 최대한 찾기로 했지만 생각보다 남는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건 물론 군부대나 정부가 가진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반대를 하는데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서울 도심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이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구, 총 150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인데요. 서초구가 가장 넓고 강서구와 노원구, 은평구 등이 뒤를 잇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 수도권 외곽보다 서울 도심과 가까워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에선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한데요. 이 전문가들은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서초, 강남 지역을 꼽습니다.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등급 그린벨트인 세곡동, 내곡동 일부 땅과 또 수서역 인근 등이 예전부터 후보로 오른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충분한 공급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도 보존해야 할 이 공원 등을 빼면 땅이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건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이 지역 내에서 그린벨트의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전답이나 잡종지 상태의 일부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최대로 많이 공급해도 몇만 가구 이상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자는 거죠?
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뒤로 몇몇 언론에서 수도방위 사령부나 태릉 골프장 등을 후보로 꼽았는데요. 일단 국토부나 국방부는 모두 이 두 곳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만 군부대 부지를 개발할 가능성을 아예 닫은 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해 서울 대방동, 공릉동 등 7곳 군부지에 5천여 가구를 짓기로 한 만큼 다른 부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골프장에다가 아파트를 짓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요?
네,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당과 정부에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골프장 부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쓰자는 겁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성남 골프장, 88cc, 또 뉴서울cc 등을 콕 집기도 했습니다. 페어웨이, 즉 골프장에서 잔디가 손질된 구간에만 건물을 올려도 이 골프장 한 곳당 최대 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이 군부대나 골프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당정이 공급 대책을 서두르는 데는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많이 올리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거나 집을 빼야 하는 상황에 몰린 세입자들은 난감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인근 중개업소엔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로 매달 9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금 증가분을 이제 월세 받아서 이제 뭐 충당한다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전세도 뭐 요즘 뭐 2억 올려서 계약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월세는 뭐 보통 뭐 한 40, 50만 원 정도 선 얘기하거든요.
전세값은 이번 주까지 55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세 수요보다 물건이 부족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엔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 3법 시행이 예고되자 값을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이 늘었습니다. 당장 오른 전셋값이나 매달 월세를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연금을 누나들 시대에 있는 거 힘들어요. 저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전세금 못 맞추면 다시 월세로 돌아가야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월세로 계속 살면 낙선이 계속 되는 거죠. 돈을 못 모으고.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의 입법과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인천 수돗물 관련 소식입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200건 가까이 들어와서 인천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경기도 화성시도 같은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는 총 194건 접수됐습니다. 어제까지 101건이었는데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늘은 겁니다. 인천시가 조사한 결과 이 중 90곳은 현장에서 유충이 발견됐고 74곳은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30곳은 조사를 했지만 유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여과지를 거쳐 이물질을 걸러낸 다음 배수지로 보내졌다가 주택이나 아파트로 공급됩니다. 인천시가 작년 붉은 수돗물 이후 품질 개선을 위해 수추로 만든 장치를 추가했는데 공촌 정수장 내 여과지와 배수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겁니다. 부평구와 계양구와 연결된 부평 정수장은 아직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수장 내 여과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가지고 그 속에 쓰는 이물질 다 빼내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유충이 발견된 지역의 경우 수돗물을 직접 마시거나 양치질을 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엔 자전거를 매달아 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입니다. 금은 옷차림의 20대 A씨가 타고 온 자전거를 소녀상 의자에 묶어놓고 떠납니다. 시민단체와 경찰이 출동해 자물쇠를 절단하려 하자 A씨가 돌아와 되레 언성을 높입니다.
왜 내 물건에 손을 대냐. 세무총계 아니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20분간의 실랑이 끝에 A씨는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경찰의 임의 동행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딱 폐손을 가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이제 세무총계나 관련된 이제 유사한 뭐 판례하고 이런 것도 다 범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사를 사죄하라고 일본 영사관의 일장기를 뚫어져라 주시하는 듯한 평화의 소녀상. 순환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누군가 박정희라고 적힌 노란 천과 염주등이 걸린 지팡이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앞서 극우 시민들이 쓰레기를 매달고 이승만 등 전직 대통령 흉상을 바로 옆에 세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소녀상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시는 소녀상을 기념 조형물로 등록하고 처벌 규정 추진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17명의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건데 승객들이 조금 다쳤고 버스가 덮친 식당 안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기사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인도 방향으로 달려옵니다.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고 다시 뒤로 밀려납니다. 사고는 오전 9시 15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방향으로 달리던 108번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를 벗어나더니 우회전하던 승용차 한 대를 치고 건물로 돌진한 겁니다. 건물과 부딪힌 충격에 밀려난 버스는 지나가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버스가 들이받은 이 건물 1층은 외벽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다행히 음식점 안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업 시간 도중이 아니라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영업 도중에 이렇게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은 인명 피해도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방 당국은 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 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과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객이 말하는 사고 직전 상황과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기사가 평소 알턴 병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코로나로 일감이 끊겨서 굶주리다가 달걀 18개를 훔쳤는데 징역 18개월이 구형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연을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재판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형량이 많은 건 아닌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 남성이 고시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신발장 앞에 놓인 달걀판을 들고 나갑니다. 구운 달걀은 18개, 모두 5,000원어치입니다. 훔칠 달걀을 비닐봉투에 담아 밖으로 나온 남성. 교통사고로 다친 한쪽 발목이 불편해 보입니다.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챙기기도 합니다. 47살 이모 씨입니다. 열흘가량 굶다 예전에 머물던 고시원에 들어가 구운 달걀을 훔쳐 먹은 겁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절도 전과가 많다며 형법상 절도 대신 특가법 절도죄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예정된 이 씨의 선고 재판을 취소했습니다. 오는 23일 다시 재판을 열고 처벌이 가혹하진 않은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경중이나 이제 적용법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셔서.
이 씨는 최근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서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키 160cm에 몸무게 45kg인 이 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 최근 석 달은 거의 일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보내주겠다고 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누구나 쉽게 당할 수가 있죠. 사기꾼 계좌일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송금할 때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채팅방입니다. 알고 보니 사기꾼이 한 계좌로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판매자에게 전화하든지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 거래에 이용되는 계좌인지 미리 알 방법은 없을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긴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하루에 700건 넘게 피해 정보가 올라오는 이 사이트와 손잡고 5년 전부터 사기 예방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은행 고객들이 의심스러운 계좌로 송금하려고 할 때 바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계좌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보다 사기치는 사람의 입장을 더 보호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사기인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범인에 잡혀서 해당 계좌나 연락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를 한다라는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선량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산된 이후 발생한 인터넷 사기 피해액은 약 6,900억 원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1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47명입니다. 지난 3월 말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돌아온 우리 노동자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걸 비롯해서 지금 해외 입국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카르빌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지난 14일 입국했습니다. 100여 명이 전세기로 카타르 도하까지 이동했고 민항기로 갈아타 일반 승객 111명과 입국했습니다. 지금까지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이라크 건설 노동자입니다. 현지 검역은 허술했고 탑승객 중 50여 명이 증상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탑승 전에 출국 검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검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시작은 건설 현장으로 추정됩니다. 현대건설과 SK건설 등 국내 건설사 4곳에서 680여 명이 나가 일하는 곳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2주 전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돼 현장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격리했다며 추가 귀국은 현지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는 누적 확진자가 8만 명을 넘고 매일 3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러시아 선원의 확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항한 러시아 원양 어선에서 17명의 환자가 쏟아지는 등 세척에서 하루 사이 19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선박의 선원들을 격리해 지역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집단 감염의 창구로 지목된 곳이죠. 지금부터 방문 판매업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업체와 관련된 감염자가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500명 가까이나 됩니다. 방역당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위험하다고 말해도 여전히 거길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단속 현장을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찾는 건지 최승훈 기자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거 못 찾는 건 알고 계시죠?
근거잖아요.
서울 강남구의 한 방문 판매 업체. 방문을 열자 6명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판매원이세요? 아니면 직원분이세요?
판매원이요.
판매원이세요?
황급히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다단계 등 방문 판매 행위자 여럿이 모이는 건 어떤 형태든 금지입니다. 단속된 사람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계셨으니까
무슨 회의를 해요? 잠깐 좀 찾아가지 좀 물거리고 있는데
여기 공간 자체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간 자체가 모여요. 모인 일이 없잖아요. 지금 다들 얼굴이라고 왔는데.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단속과 실랑이가 잇따릅니다. 하지만 등록이 안 된 업체들도 수시로 장소를 옮기며 모이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가면 허탕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발 모이지 마세요. 아, 그 어떻게 뭐 전화로도 해도 되고.
바이러스는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판매원들도 위험성을 모르지 않지만 지금도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이곳 리츠의 방문 판매업체에 와봤습니다. 여기서만 환자가 200명 넘게 나왔는데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최근 판매원들은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온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완치 판결을 받고 나왔는데 이 식품이 1년 이상 먹었기 때문에 폐렴으로 가지 않고 좋아졌던 것 같아요.
돈이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다 깨먹었지. 다단계 이놈으로 하느냐고. 네. 아주 살란 사람이 하나예요.
손해를 보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에 굳이 왜 오는 걸까?
고령화 사회에 그럼 뭐 할 거예요? 길거리 굴러다니는 박스나 주워서 살아야지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몽땅 다단계에 쏟아부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그런 데가 쓰는 게 전 정말 더 화가 났었어요.
대부분 음성적인 모임이다 보니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았었어요. 모여있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마스크 쓴 사람은 없었어요.
수도권 250명, 광주 144명 등 지난달 2일부터 한 달여 만에 전국에서 나온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500명 가까이 됩니다. 다단계 중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전이되기 전에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정부는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국가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반환 절차가 지지부진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정부는 지난해 말에 반환을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 대해선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반환 절차의 핵심인 환경오염조사가 지난 5월에 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팀입니다. 텅 빈 부대 안에서 형광색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주한미군은 지난 5월 용산 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지 안에 오염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공원 옆 복합시설 조성지구 예정부지인 캠프팀에서 첫 번째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총 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조사는 실질적인 첫 단계이자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환경조사 후 오염 정화 책임을 가려야 하는데 한미 간의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오염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한국은 위험 정도를 등급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환경조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깜깜이 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민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깜깜이 조사가 문제인데요. 그동안 용산기지 안에서 수십 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대부분 공개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에서 발생한 84건의 기름 유출 사고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받아낸 자료인데요. 주한미군과 환경부에서 모두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84건이라는 숫자는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려진 유출 사고의 6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예. 부지가 상당히 넓죠?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용산기지 반환을 위해 조사해야 할 땅의 면적은 260만 제곱미터, 축구장으로 따지면 약 360개 정도나 되는 크기입니다.
예.
때문에 조사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위험 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부지를 사용해온 주한미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까요?
네, 일단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정화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미국의 협조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직접 주한미군의 조사 계획 등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와 국방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역시 저희 질문에 조사는 환경부와 주한미군 소관이라며 일단은 소극적인 답만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용산기지를 돌려받아도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미군기지들도 정화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한길 기자가 반환이 끝난 기지들을 둘러봤습니다.
춘천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커다란 공터. 50여 년간 미군 비행장으로 쓰였던 캠프 페이지 부지입니다. 2012년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끝내고 춘천시가 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몇 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토양이 까맣게 보이는데 이 냄새를 맡아보면 기름 냄새가 나거든요.
국방부의 정화작업이 끝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기준치의 6배가 넘는 기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의정부 등 이미 반환을 마친 전국 미군기지 곳곳에서 이 같은 부실정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공원으로 된다거나 다른 부지로 썼을 때 재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99.9%죠.
정화에 드는 돈을 누가 댈지도 문제입니다. 미군은 그동안 기지 58곳을 반환하면서도 한 번도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용산기지 정화 비용도 우리 정부에 떠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Someone has to speak up. Someone has to get mad.
네, 극장 관객이 예년의 5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 요즘 영화 한 편의 응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관객들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What do you want out of a lawsuit?
What do I want?
I want this behavior to stop.
왕 같은 권력을 무기로 성희롱을 일삼은 상사를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바란 건 이 한 가지였습니다. 2016년 폭스뉴스 전 앵커 그레천 칼슨이 로저 에일스 회장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실제 사건을 영화는 우직하게 따라갑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피해자의 싸움이 숨죽이던 다수의 싸움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영화는 우리 사회도 돌아보게 합니다.
Here's the thing about being sexually harassed at work. You keep asking yourself, what did I do? What did I say? What did I wear?
그래서 지켜진 침묵은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Did you think what your silence would mean? For us?
남 얘기 같지만은 않은 영화의 메시지에 응원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더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개봉 엿새 만에 10만 관객을 넘긴 이 영화의 관객은 10명 중 7명이 여성인데
Someone has to speak up. Someone has to get mad.
당연한 듯하지만 너무도 큰 각오가 필요한 이 다짐에 조용히 공감했습니다.
고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
JTBC 김나은입니다.
제주 항공이 오늘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년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편법 승계 의혹이 보도된 이후 자취를 감췄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대통령 연설이 있는 오늘에야 국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에 있어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다. 제주항공 입장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일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00억 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시한인 어제까지 이런 요구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오늘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인수가 무산되면 회사가 파산해 1,600여 명의 직원이 실직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박한 노조는 체불임금 일부를 받지 않겠다며 제주항공의 협상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인수할 것처럼 해서 결국 파산을 이끌고 본인들은 LCC 독점 지위를 얻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밖에.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엔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겁니다. 1,600명 노동자를 사지를 모르는 단초를 제공을 한 거죠.
이 의원은 오랜만에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임에도 추경심사에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이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JTBC의 거듭된 해명 요구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남부지방이 물에 잠겼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곳곳이 무너졌는데요. 기상청은 평소 이맘때 오는 만큼의 비가 왔다고 하는데 피해가 예상보다 큽니다. 왜 그런 건지 밀착카메라 서효정 기자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취재진은 남부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합니다.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와 강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급히 서울을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빗줄기가 강해서 지금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일 지경입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산의 한 마을. 대로변에 폴리스라인이 쳐 있습니다. 벽이 꽁꽁 묶여 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사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날이 밝은 뒤 다시 와봤습니다. 빈 집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낮에 보니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저렇게 폐가가 무너져 내린 곳을 방수포로 덮어놨는데 안 덮인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또다시 지난번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 추가 붕괴의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마을이 경사가 진 곳에 있어서 붕괴 사고가 나면 다른 집과 통행로를 덮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산다고 이래가지고 안 돼. 이 집이 비가 하도 오니까 금이 다 갔기 때문에 이 옛날에 철거했어야 돼.
이곳은 사람이 안 산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없이 방치됐습니다.
그물, 막 하늘을 찌르 서울, 보고 뭐 이렇게까지 다 잊어버린 상황 아니니까.
주민들의 불안 호소에 구청은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시내 곳곳에선 아직도 복구 중인 모습이 포착됩니다.
전력부 침수돼가지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고압 전선이 매설된 전력구가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전력구가 물이 들어가도 돼요?
원래는 안 돼요.
누전이나 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침수 피해를 키운 건 범람한 동천입니다. 취재진이 동천 주변에 차를 대자 주민이 달려 나옵니다.
지능상사 지하에 있는 거. 네. 통째로 다 담가버린다.
물은 지하 창고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입까지 다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아예 이 문 이게 다 휘어졌잖아요. 물이 밀고 들어가고.
비가 온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제가 걸을 때마다 첨벙첨벙 소리가 납니다. 이 검은색 물질들은 하천에서 물과 함께 떠내려온 물질들인데 가까이 다가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원래 주방용품을 적재해놓는 창고였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들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진흙이 그대로 덮여져 있어서 이거를 도저히 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데요. 이 박스들이 원래는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물살이 얼마나 셌는지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저 천장 위에도 박스가 붙어있는 걸 보면 당시에 물살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가 불가능합니다.
아, 저도 이거 전부 다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폐기처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왔어요. 바닥까지 다 들었잖아.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폐기처분 해야 되고.
아파트 주민들도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119서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기라. 그래 세 분 하이간에 나오라 하더라고. 그래 문이 안 열리는데 어째 나가노. 그래 우리 아들이 너가 눈으로 와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라. 근데 이래 욕을 했는 기라. 욕을 하니까 이제 그저서는 이제 오더라고.
4년 전 태풍 차반 때와 같은 상황이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집집마다 현관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풍기까지 24시간 돌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옷장도 열어놨습니다. 이게 이 안에 옷에 배어있는 냄새를 빼기 위해서입니다.
이 화장실이 물이 이마에 찼어. 이쪽을 돌으니까 화장실 변기통이 터져 나오러. 이 옷 이거 전다 전다 이거 다 젖어갖고 물이 다 담아. 서랍이 문이 돌아갔고.
구청이 해놓은 건 배수펌프와 무릎 높이까지 오는 차단막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배수펌프는 고장났고 차단막은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것도 돈을 들여 해준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래 아파트 사유시설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사주고 다 설치해주고 다 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은 믿을 곳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구청에서는 뭐래요?
몰라. 아무도 그보다네. 입구에만 이야기하고 가지. 이 안을 안 돌아. 막 대충 막 저거 사진에 나올 것만 하지.
콩을 심어놓은 밭 곳곳에 아직도 물이 흥건합니다. 전북에서는 몇천 평이 넘는 평야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기 깊이 안 묻고 저렇게 대충 해놓고 차만 다니게 해놓으니까 여기서부터 물이 안 내려가 버렸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번 비로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건물 15동이 침수됐습니다. 비 예보는 이번 주말에 또 있습니다. 비가 이틀 내렸다고 사방이 무너지고 넘친다면 누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왜 대비가 제대로 안 됐는지 짚어볼 차례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뉴스가 나가고 있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밀착카메라 서유정입니다.